갈릴리 가브나움 회당에서 나타난 예수도의 권능의 구체적인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당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은 앞에서 이미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바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2절이었죠. 그럼에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처음에 놀람은 귀로 들은 교훈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사실적인 역사를 보게 되는 데서 또다시 놀랐고 이러한 일은 이 마가복음 속에서 계속된 예수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이 귀신을 내쫓는 주님의 역사는 이 마가복음 속에 자주 등장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영적 상황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의 귀신 쫓는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귀신 쫓아내시는 사건을 오늘도 재현하려는 일련의 종교인들의 모습은 경계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맞은 처음에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참석했는데 강사는 예수도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그대로 따라 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었던 말씀이 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벳세다의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 안수했을 때 마치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의 거꾸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안수했더니 그때야 바르게 보였다는 이야기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제 머리에서 그대로 떠나질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해도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마귀 사탄의 머리가 상했고 그런 이유에서 인류의 범죄 후와 사죄를 완성하신 구속의 사건을 중심으로 연계는 마귀 사탄이 활개치던 과거의 시대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활동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구속의 십자가를 완성하신 이후와 연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이나 자녀된 것이 증명되는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말씀을 오해하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사건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을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이해한다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러한 약속은 16장 14절의 이유를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누구에게입니까? 제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누가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같이 이런 능력을 나타냈던 것은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보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인용하는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복음의 확산을 위한 은사적인 언약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 때,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물론 이 이해를 다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적인 진리의 기록인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런 은사적인 부분이 점점 물러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두 군데나 이런 말씀을 쓰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거나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디모데후서 4장 20절. 이 두 곳의 말씀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어떤 자신의 행동에 관계없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년에 안타깝게도 동역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고 밀레도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도와 꽃 같은 모습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들을 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경계한 대로 이런 부분을 너무 사모하고 바라다 보면 진리의 성령의 역사보다는 어둠의 영들의 이용을 당할 위험성도 있다는 사실을 경계로 가지면서 어떤 시대나 상황에서도 바뀔 수 없는 생명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귀신의 이야기도 쓰여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도는 죄에 고통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 죄의 약점을 가장 잘 이용하는 마귀에게 붙잡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은 언제나 사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고통에서 놓이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주님의 역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들어가셨던 회당에서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신 것으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놀람과 감동을 주신 겁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3절인데 여기서도 예수들을 먼저 알아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맨 먼저 들어가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상황을 마가는 마침 마가가 자주 쓴다 그러죠. 41번이가 썼다 그랬죠. 하는 유디스라는 말이 여기도 쓰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곧 즉시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낱말이 쓰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실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권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준비해 두신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정확하고 헛되는 일이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게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카다리죠. 라는 그리스어의 앞에 부정의 의미 알파가 붙여져 가지고 아카다르토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정반대, 정결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죠. 성경 속에서 대부분 질병들의 원인을 귀신 들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이전의 대부분의 육신적이거나 정신적인 불편함들을 귀신 들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편은 분명히 죄의 결과로 있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성적인 현대 의학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또 정신질환으로 이해할 것이고 성경은 좀 더 사람의 내면적인 근본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면 현대의학에서는 나타난 외적인 현상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비교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내면적인 영적인 것이든지 외면적으로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든지 우리 주 예수께는 차이를 느끼지 않고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회복하시지 못할 것은 없었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자체가 우리 사람들의 저주받은 형벌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희생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중한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제 23절 하반절인데 빛이나 진리는 시끄럽지 않고 고요해도 그대로 사람들에게 평강과 기쁨이 되지만 더러운 귀신은 스스로를 밝히고 요란한 것을 여기서도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마귀는 절대로 잠잠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도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어둠의 하수인들은 주님의 영광의 빛을 견딜 수 없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4절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던 나사렛 예수를 귀신은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오늘 제목으로 잡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도 그리고 성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둠의 영의 호소를 듣습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 거할 수 없고 어둠은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빛 앞에 어둠에 감췄던 모든 것들은 드러나고 마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이해가 아니죠. 빛이신 예수들을 어둠이 선포하는 것이고 이런 사실들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만 알고 이해를 했을지라도 그렇게까지 우리 주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빛이신 예수께서는 어둠과 관계가 없으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몰랐어도 귀신 들린 사람이 알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24절 중간인데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이 귀신은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로 칭하고 있는 것이 독특하죠. 나중에 5장 9절에서는 그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머물던 사람에게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이다 라는 표현을 보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은 대부분 무리를 지어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괴롭힘으로 사람들이 힘겨워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것은 귀신의 외침에서 나왔지만 바른 판단입니다.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이 사실을 이미 증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귀신은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런 기록을 봅니다. 마귀 사탄은 반드시 멸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최종적인 시기는 예수도께서 이 역사의 두 번째 오신 후에 있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4절 하반절인데 마치 신앙 고백 같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한 외침은 더러운 귀신과는 다르게 예수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진 거룩한 분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주님의 신성에 대한 마귀들의 고백은 이 외에도 또 달리 표현되는 곳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마태복음 8장 29절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마가복음 5장 7절 주님의 신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 사탄이나 귀신 같은 어둠의 하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려는 이 악의 무리들을 멸하려 주님께서 오신 사실을 영물인 저들이 육신의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봅니다. 요즘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됨을 스스로 나타내려 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예수도처럼 조용히 해라 그렇게 이 사람을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예수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거짓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면 잠잠하라는 명령 대신에 그래 크게 소리질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렇게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확실히 거룩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유리한 입장보다는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그때까지도 귀신에 붙잡혀 힘겨운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을 한순간이라도 속히 평안케 하시려고 즉각적으로 귀신을 물리쳐 주심을 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5절인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영광에 목마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사람이 아닌 귀신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지만 마귀 사탄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합당할 것입니다. 마침내는 최종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에 말씀하신 잠잠하라 하신 명령은 그냥 조용히 해라 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잠잠하라, 휘모, 이것은 입에 망을 씌워라,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런 의미들을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명령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제껏 그 사람을 괴롭혔으면 즉시 나오라는 단호한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단호한 명령의 반응은 역시 즉각적이었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26절 상반절인데 귀신은 자신이 나오는 증거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순순히 내버려 두지 않고 나오는 것도 자신의 분감을 실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세력은 복음서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상하지 않은 것은 역시 주님의 권위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는데 앞에서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했던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가면서도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목청을 크게 진동시켰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아무리 흉악할지라도 우리가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어떤 흉악한 마귀 사탄일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해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27절, 28절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다 놀랐다는 사실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은 중단되었고 끝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그는 예수도와 같은 권능을 보여준 바 없고 다만 회개를 외쳤을 뿐이지만 회당에 나타나신 예수도는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이상의 교훈과 역사를 사람들에게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라움의 결과가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가 마침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다 놀라 서로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7절인데 400년여의 예언의 침묵 속에 나고 살았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앙적 지도를 받기는 했지만 앞에서도 본 것처럼 사실적인 하나님의 역사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례적이고 종교적인 믿음 생활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가르침과 신비의 역사는 놀라운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의례적이고 의무적인 종교는 언제나 변화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무사한 일 속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경험은 전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마치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확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에게서 서로 반응은 다 놀라 서로 물어 라는 표현으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예외가 없었다는 묘사와 당한 신기함을 서로 묻는 모습으로 한 번의 명령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사건은 저들이 경험해 본 바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27절 중간인데 그들이 지금까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었지만 이제까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그냥 새로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신선한 충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27절 하반절인데 이 사실이 바로 충격의 이유였습니다. 보이는 어떤 신비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제정신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 꾸짖고 명령하신 한마디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그 사람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영적인 공간에 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오시기 전의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귀신들이 들락거릴 정도로 영적인 권위가 없었던 그들의 모임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이해를 가능케 하거든요. 오늘날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라면 어둠의 세력이 그런 사람의 삶에는 절대로 들락거릴 수 없을 겁니다. 또 함부로 참소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할 수 없다는 그런 확인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8절인데 이 사건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예수의 소문이라고 할 때 단순히 다른 데서처럼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이런 인적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일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소문이 퍼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곧 즉시라는 유디스가 쓰이고 그 범위를 온 갈릴리 사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더 분명히 이야기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4장 2절 첫 부분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안디옥을 수도로 하는 그 전체 수리아에 이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여 예수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합당한 고백의 삶을 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도는 친히 생명을 가지신 자요 하나님 아버지와 꽃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며 그 주님은 그를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에게 같은 생명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과 생명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백성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백성들이라면 주변에 어둠이 범접하지 못할 것이고 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한번 감격하고 끝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끼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끼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르게 전할수록 귀신의 수하에 살던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간접적으로 목격했으니까 이 부산도성에 예수도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두루두루 퍼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